펴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교도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저희들이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 심령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언제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의자가 바뀌어서 좀 다른 새로운 분위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의자가 상태가 괜찮습니까? 네, 성가대가 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가대는 안 바뀌었는데 의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결혼식을 해도 이제 의자를 옮길 필요도 없어지고 또뭐 이렇게 쿠션이 아직 살아 있어서 이렇게 앉아 있기도 좀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오래 앉아 있을 때 실내를 하더라도 소리를 다 흡수해 줄수 있고, 그러나 냄새까지는 없애주지 못하니까 항상 조심하실 수 있도록. 그러나 또 우리가 앞서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자가 좀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시면 앞쪽으로 오시고 또 의자의 중간부터 앉아 주셔야 이제 나중에 앉는 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자리를 찾아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협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지금 계속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고 있고, 이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러서 지친 몸으로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나아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있고,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 사이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동네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 와서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여정이 힘드셨고 피곤하고 지치실 뿐만 아니라 많이 허기지셨을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필요하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겐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청하는 양식을 거절하는 뜻을 내비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실제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같은 양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9절.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라죠.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은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그저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건물로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는 가보시면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인간의 육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상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육체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물로서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양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 양식을 먹을 양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대답에 대하여서 누가 먹을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어리둥절하면서 예수님의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참 진리와 복음을 접할 때에 가지는 동일한 양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를 가지지 못하죠.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 평행선이 아무리 가도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인간의 이해 사이에는 그 갭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잠깐 보았던 어떤 동영상 속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렇게 좀 TV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목소리에 핏대를 높이면서 빽빽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단에서 악을 쓰더라도 저를 김용옥 씨의 비유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가끔씩 옳은 이야기를 하고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쓴소리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면은 있을지 모르나 기독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들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스로 신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강해인가요? 그런 책도 낸 적이 있습니다만 전혀 기독교에 대하여서 이해가 없습니다. 복음의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이단도 아니고 적그리스도 수준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철학과 사상, 특별히 동양 사상이라는 인간 이해의 기준 속에서만 이 복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과 그 진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3장 31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임쳤느니라.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할 뿐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이가 증언하는 증언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인친 자들만이 그 증언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믿을 수 있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인도된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에 대한 이해를 좀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신 이 양식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그 양식이 먹을 양식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먹는 양식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즐거운 일을 할 때에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때로는 끼니까지 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나가서 놀다 보면, 친구들이 다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면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놉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어두워져야나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었는가 보다라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만큼은 노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길 만한 어떤 것,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골프 치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 여전성노님들은 뭐 수다 떨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쇼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스톱 치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밥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은 거죠. 때로는 잠자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지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끼니를 걸러고서는 어떤 일에도 손에 잡히질 않아. 나는 꼭 밥을 끼니 때마다 먹어야 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밥이 제일 좋은 거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밥보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를 채우지 않더라도 배부른 일이 있죠. 실제로 우리 옛 어르신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자녀들을 위하여서 맛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먹이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실제로 내 배를 채우지 않으면서도 배부른 일이 있죠. 그만큼 그 일들은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다르게 이해를 하면, 이 세상에서 밥은 안 먹고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 없이는 못 산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내 삶에 가치를 주는 것이고 의미를 주는 것이고 활력을 주는 것이어서 이것을 놓고서는 나는 살수 없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또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먹을 양식이 아니라 또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고, 그거는 배를 채우지 않아도 배부른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사역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가치가 되어지는 어떤 그 무엇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장 34절에 보시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양식으로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으로 이해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구원하게 하는 이 일들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귀한 양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를 아 예수님은 먹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신자들도 먹는 것보다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겠다. 이것이 분명 맞는 말이고 정답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론 맺고 설교를 서둘러서 맺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는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명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문론자와 현실론자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명분론자가 이깁니다. 항상 옳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있다고 해서 그 명분을 이룰 만한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명분을 이룰 만한 실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우리는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만 실제로 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돌아보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가 그 결론까지 이르기까지 이 과정과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께로 불러오고 구원을 베푸는 것이 정말 밥보다 좋아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그 밥보다 좋아하는 일들을 우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들을 우연히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 좋아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그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그 일들을 기다리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전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여정의 계획을 잡으시고 그 여인을 늦지 않게 만나기 위하여서 그 긴 여정을 그 지친 발걸음을 가지고서 힘들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집념과 그 의도와 열정 안에서 가지는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주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열정과 의도와 집념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오게끔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집념과 열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기까지 하시고 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열정과 집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우기 위한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열정과 그 집념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죠.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을 품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하여서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성육신 하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맡기신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근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흔들어서 씨름하여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항복시켜서 이 자리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이 땅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치시는 가진 수모와 그 고통을 감수하셨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원망하거나 불평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습니다. 의자가 달라져서 그런가? 아주 졸기에 더 아주 좋은 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우리가 감동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삶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일들은 쉽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면 되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양식으로 삼고 정말 밥보다 중요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요 그 삶의 힘이요 이유로서 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를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내가 그냥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식으로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다라는 그 내용 가운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이요 그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요 그가 요구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사십니까? 2013년도 무엇을 위하여서 사셨습니까? 2014년도는 또 무엇을 위하여서 사실 것입니까?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먹는 밥을 양식으로 삼는 것은 가장 원초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위해서 살지, 뭐 다른 게 있어? 먹기 위해서 살지. 그것처럼 삶을 의미 없게 만드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짐승이나 동물들을 보면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것보다는 다를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다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위하여서 사는 그것이 혹시 썩을 양식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만 가치 있고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그 무엇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삶에 대하여서 내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그냥 당위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양식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뻐하고 정말 그것이 가치 있게 여겨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그런 삶은 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자청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있어서도 그걸 양식으로 삼고 그 길을 태연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알면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구절은 이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개역성경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실 만한 어떤 분명한 그 앞에 놓여 있는 동기가 있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앞에 놓인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데 부활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저 원상복귀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실 구원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가지신 그 계획, 이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서 영광된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그 완성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십자가를 치시는 일은 오히려 차라리 쉬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된 목표를 처음부터 그려놓으시고 그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친히 자청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고 십자가가 놓여있지만 그것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분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치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면 그 신앙은 정말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영광된 완성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까지 그것은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일들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대단하고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동기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그 영광의 대단함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떤 그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천국은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러나 이 땅에서 신자로서 당하는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을 극복할 힘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분명한 영광에 대하여서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여러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들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여러 곳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두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의 성경책에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밑줄이 그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의 이 현실 속에서 가지는 어떤 고민들과 문제들은 이 두 구절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입니다. 이 고난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상당히 아주 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 성경은 그 영광의 큰 것을 보고 그 고난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건 경한 거예요.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반면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놓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도 그 앞에 있는 영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동기부여 삼고 살면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고난과 시련도 우리는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제 스포츠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또 이렇게 이게 천성적으로인지 모르지만 운동을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살은 빼야겠고 운동은 하기 싫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하라 그러면 힘들죠. 그건 노동이에요. 의지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노동이에요.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은 거죠. 그러나 그 스포츠를 정말 그 재미를 알고 묘미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쁨으로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뭐 골프를 치시는 분들, 뭐 축구를 하시고 뭐 테니스를 하고 족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몇 날 전부터 기대하고 준비하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분명한 기쁨과 그 놀라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등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카고에는 등산할 곳이 없습니다만 한국에는 이렇게 산이 많죠. 그러면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등산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등산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려올 걸 왜 올라가나? 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고생을 하나? 그 사람들은 등산을 한다 그러면 그 의지를 다 써야 되고 그건 노동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산에 대한 산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죠. 거기를 가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마음이 뻥 뚫리고 그 복잡했던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고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고 활력을 얻고 내려와서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산이나 그런 높은 그 정상을 여러 번씩 그 등반하는 사람들은 보면 손가락 발가락이 총 다 합해서 20개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추운 날 올라가서 동상이 걸려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손발을 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얻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얻는 그런 어떤 성취감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 수준은 딱 이런 겁니다. 등산을 가자 그러면 싫은 거죠. 등산 갈래? 싫어. 안 가. 힘들게 왜 가? 내가 100불 줄게. 밥 사줄게. 가자. 그래? 그럼 가볼까? 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동기부여는 산이 아니라 밥 먹는 겁니다. 돈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도 신앙 자체가 신앙 안에서 동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이 여러분의 동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100만 불을 준다고 했을 때 신앙 때려칠래 그러면 신앙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중에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염려가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고 삶의 진정한 동기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성전을 말씀하시고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생수를 말씀하시고 양식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저 실제적인 어떤 물질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것이 다입니다. 그것이 그냥 그 삶의 그들은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 그 안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들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진리와 의미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시야가 열려 있으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놓고 싶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붙들고 있고 버릴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서 사실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그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알지 못하는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양식이 그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양식이 아닌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나의 목표로 삼으며 나의 기쁨으로 삼으며 달려갈 그럴 신앙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분명한 동기와 그 삶의 목표와 가치와 의미와 그 양식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